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해상군사안보협의 MMCA 회의를 열고 항공해상에서의 안전한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5일 성명에서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 실무자 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자 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화상으로 열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인태사령부 동북아정책국장 이안 프란시스 대령은 MMCA 실무자 회의는 중국과 안전한 공중해상작전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도태평양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대령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영내 다른 모든 군대와의 개방적이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의사소통은 사고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지난 몇 년간의 안전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해상 항공작전의 안전 및 전문성 유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복잡하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도 대화하고 싶다면서 유익한 관계 구축은 일본과 북한의 이익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국방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다음 날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간 첫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자국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도훈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우호적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가진 허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미국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한다며 하지만 건전한 관계는 양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대등한 경기장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중 두 나라가 기후변화와 신흥시장 부채 문제와 같은 국제적 도전과제에서 진전을 모색하고 과잉 생산과 국가안보 관련 경제조치와 같은 우려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이번 회동의 목적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미중 경쟁 관계에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날 광저우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 약 40명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중국 방문 중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리창 총리와 람포완 재정부장 등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계곡 나토 회원국들은 4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은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방공체계 재고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어제 야근을 했더니 피곤하다,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나 들어보셨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것을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형태가 유연한 근무라는 개념으로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자,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분이라면 미국 뉴욕대 연구진이 최근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 연구 결과를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핵심은 젊을 때의 불규칙한 근무가 20, 30년 뒤에 만성수면 부족, 우울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1970년대 말에 진행한 청소년 관련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기의 고용 형태, 그 변화를 추적 분석한 연구인데요.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표준으로 봤을 때 그 근무 시간 기준을 벗어난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4분의 3 정도, 75% 정도였는데 50살 나이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수면 시간이 짧고 잘 자지도 못했고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우울감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젊을 때 일하는 형태가 수십 년 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구 내용 전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은 출근, 오후에는 퇴근, 뭐 이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게 된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잘 자도록 하는 것,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며 건강한 사회생활 유지하려는 노력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함께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I think the incident is devastating. Like it's heart-wrenching. You know, I try to look at things like.
네, 최근에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을 가로지는 교량의 붕괴 사고가 났죠. 항구를 벗어나던 컨테이너선이 동력을 잃었고 교각에 충돌해서 교량이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사고 경위와 수습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의 교량 상태 등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이번 주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5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습니다.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겠고요.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로 맑고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5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도 5도고요. 함흥이 3도, 원산 7도, 청진 2도, 중간 1도, 해산 영하 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이 18도, 신의주가 16도, 중강 20도, 함흥과 원산은 낮 최고 기온이 22도입니다. 청진은 17도, 기산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미국의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내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사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기록적인 폭염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덮쳐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통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강력하게 요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네타냐후 총리와 30분 남짓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고통 그리고 구호 요원들의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그러니까 최근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구호 요원의 사망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구호 식량을 실은 차량 행렬을 공격해서 구호 요원 7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구호기관인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그동안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 줄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통화에서 구호 요원들을 겨냥한 공격과 가자지구 내 전체적인 인도적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이 앞으로 이스라엘 측이 즉각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백악관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무기 판매나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지원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거의 6개월간 싸우고 있는데, 자, 미국의 무기 판매나 외교적 지지가 철회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던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보지 못하면 우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현 가자지구의 전쟁 수행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미국의 지지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도 4일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커비 보좌관이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치와 결정을 미리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이 향후 몇 시간 또 수일 안에 가자 지구의 상황을 개선하기를 미국 정부가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커비 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미국의 무기 제공 문제를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폭탄과 미사일, 탄약을 포함한 무기 제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무기 인도가 팔레스타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된 것이라고 최근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촉구한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왔을까요?
네, 아직 공식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이 두 정상 간 통화에 앞서 향후 월드 센터를 기친 그 요원들 사망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임무 관행을 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월드 센터를 기친 구호 요원들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구호 차량들에 대한 세 차례 드론 공격은 목표물 식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따른 심각한 실패에서 기인한 중대한 실수로 통상 작전 절차에 반하는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애초 구호 요원들이 사망할 때 군이 하마스 무장 요원을 겨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이스라엘군 설명에 대해서 월드 센트럴 키친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의 실패를 신뢰성 있게 조사할 수 없다면서 독립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가자지구 상황 보겠습니다. 국경 검문소 한 곳을 다시 개방한다는 이스라엘 정부 발표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에레스 국경 검문소를 일시 개방할 것이라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드나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또 해상을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구호물자 처리를 위해 에시도드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국경 검문소를 통해 요르단 구호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처를 가자지구 내 구호를 늘리라는 그 미국 정부 요구에 부응한 조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해당 계획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옐런 장관이 5일 중국 산업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옐런 장관은 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 옐런 장관이 방문한 광저우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제조업과 수출의 중심지인데 거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광둥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옐런 장관이 광저우를 방문한 것이 나름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자,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서방 정부들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중국의 저가 수출로 자국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5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이나 여타 정책 지원을 통해서 특히 중국의 태양열판과 또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해서 결과적으로 중국 국내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나라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을 줄이면 중국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도 언급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5일 중국의 경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기 앞서서 미국이 중국과 양국의 혜택을 주는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두 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걸 의식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옐런 장관이 5일 광저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 내 사업이 힘들다는 말을 미국 기업 임원들에게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의 3분의 1이 지역 경쟁자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접근에 장벽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강압적 조처를 하는 등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옐런 장관은 연설에서 이런 상황이 미국 기업들에만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끝내는 것이 이곳의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중국 방문 중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발언에 대해서 중국 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중국 관영 중국일보 차이나 데일리는 국내 수요가 충족되면 잉여 제품이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을 찾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방 나라들도 수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 문제가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을 끝으로 동남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가 불볕더위에 아주 고생이 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디언지가 4일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헤레라 씨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미얀마 중부 민부 지역은 섭씨 44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태국 최남단 핫야이의 기온은 사상 최고 기록인 40.2도였다고 하고요. 태국 기상청은 이달 최고 기온이 44.5도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원래 태국은 4월이 연중 가장 더운 날로 꼽히지만 최근 들어 폭염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뿐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도 지금 불볕더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네, 엘니뇨 현상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에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남부지역 수문기상센터의 르딘 꾸엣 소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엘니뇨로 인해서 3월 초부터 시작된 폭염이 4월까지 계속되고 우기도 예년보다 늦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수문학자 복광 뚜왕 씨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엘니뇨가 폭염과 홍수 같은 극한 기상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의 이 불볕더위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베트남 호치민에서 일하는 60대 오토바이 기사는 내리쬐는 햇볕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더해져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운전기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후 4시 이후에 일을 시작한다면서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폭염에 고생이 많네요. 현지 정부는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네, 필리핀 교육부는 기온이 35도를 넘기는 날이 이어지자 각 학교에 임시 휴교나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4천여 개 학교가 지금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는 교복 규정을 완화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도록 했고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폭염이 극심한 일부 지역에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가뭄이 겹쳐있는 베트남 당국은 강을 준설해서 농부들이 물을 저장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 전례 없는 폭염에 물까지 부족하면 농부들은 농작물을 어떻게 키웁니까?
맞습니다. 베트남 현지 농부들은 치솟는 기온에 강우량은 부족하고 또 염분이 증가해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 농부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해에는 논에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논에서 일을 하다가 3월에는 피부 화상을 입었다고도 하고요.
아이고.
무엇보다 작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3, 4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채상도 고충을 털어놓았는데요. 매일 3번씩 채소에 물을 주지만 흙이 금방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네. 베트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량은 적은데 비는 적게 왔는데 여기에다가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는 그런 상황도 겹쳤다고요?
네. 베트남 최남단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담수원을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베트남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는 이달 초 내륙 5, 60km까지 리터당 4g의 염분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식물은 리터당 1g의 염분이 있는 농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메콩강 상류의 대형 댐을 여러 개 건설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스팀슨 센터의 메콩댐 모니터 책임자인 브라이언 아일러 씨는 메콩 삼각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대형 댐과 하류 5개국 간의 이해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십 년에 걸친 댐 건설, 또 모래와 지하수 채취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 강이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메콩강이 심장마비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요.
예.
메콩강은 중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통과하는 현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담수원입니다. 메콩강은 태국어로 어머니 강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충돌로 대형 교량이 붕괴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이 4월 말까지는 상업용 통행이 재개되고 5월 말에는 전면 재개통될 계획이라고 미 육군 공병대가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미국의 새 일자리가 30만 넘게 추가되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대선 관련 소식부터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고요. 지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 구도인데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제3의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죠.
네, 바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입니다. 케네디 후보는 작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발표했다가 발표를 철회하고 작년 10월 전격 무소속 출마를 알렸습니다. 보통 미국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무소속인 케네디 후보가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케네디 후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고요. 큰아버지가 바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입니다. 네, 케네디 후보는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했고요.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당시에 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음모론을 지지하면서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을 펼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력을 들어보니까 정치 명문가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실제 경력은 그다지 없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네디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 특히 경합주에서의 지지도가 꽤 높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크리스 잭슨 수석부장이 VOA에 요점은 주요 정당의 두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불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전직 두 후보 중에서도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케네디 후보한테 호감을 보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선거철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경합주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네바다주 유권자의 15%가 케네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고요. 애리조나주에서는 유권자 13%, 또 미시간주에서는 12%,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 10%가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네, 물론 뭐 이 수치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적지 않은 이 표가 바이든, 트럼프 두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더 영향을 주게 되느냐인데요. 해당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먼저 케네디 후보가 포함되지 않는 후보 목록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한 다음에 케네디 후보의 이름이 추가된 후보 목록에서 다시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분석 결과 여론조사가 시행된 7개 경합주 가운데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케네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후보가 포함됐을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를 잃었다는 건데요. 다만 대부분 차이는 약 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이긴 했습니다.
네. 자, 케네디 후보가 처음 출마했을 때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케네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고요. 지금도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들이 케네디 후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케네디 후보와 후보의 공약에 관해 더 알아가다 보면 지지율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지니아 대학 정치센터의 사바토 크리스털 볼 편집장인 카일 콘택 씨가 VOA예요. 케네디 후보는 실제로 자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사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매우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케네디 후보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 주요 정당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선거에서 유명한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세는 있는데 공약은 명확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편 케네디 후보 인생사는 대중에 공개되어 왔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14살 때인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아버지가 암살당했는데요. 삼촌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지 불과 5년 만이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10대 때 약물 남용으로 기숙사 학교에서 두 차례 쫓겨나기도 했고요. 청년이 돼서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케네디 후보는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로서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변호사로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자 유명한 정치 가문 출신의 케네디 후보를 주요 정당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케네디 후보의 무소속 출마 소식에 민주당, 공화당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네, 케네디라는 이름만 빼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등 제3당 후보들은 실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콘딕 편집장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선거가 되면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관련해서 법원에 낸 요청들이 있는데 4일 잇따라 기각 결정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따른 기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정부 기밀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은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교량 붕괴 사고가 난 곳인데요. 사고 현장에 이후 진척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임시 수로가 개통돼 매우 제한적인 선박 통행이 재개된 볼티모어항이 다음 달 말에는 대부분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가 4일 이달 말까지 새로운 수로를 개통해서 상업용 선박의 통행을 재개하고 5월 말까지는 항구가 완전히 재개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고로 무너진 교량을 끌어올리고 잔해 처리하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와 충돌한 볼티모어항에 프랜시스 스콧 키브릿지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키브릿지 아래에는 달리호가 깔려있는데요. 지난주 미 해군이 최대 1,0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바지선 등을 투입해서 육군 공병대 등과 함께 철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업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의 주요 항구인 볼티모어항을 폐쇄된 상태로 둘 수만은 없을 텐데요. 따라서 메릴랜드 당국은 임시 수로 두 곳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각각 약 3.4m와 4.3m로 수심이 얕아서 비상선박과 예인선, 바지선만 통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는 상업용 선박도 지나다닐 수 있는 더 큰 수로를 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 공병대는 앞으로 4주 안에,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볼티모어항에 폭 85m, 깊이 11m의 수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수로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설치된 현문을 통해 들어와서 짐을 부리는 롤온, 롤오프 방식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적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티모어항은 자동차, 소형 트럭, 농기계 등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항구이다 보니까 상업활동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병대는 또 오는 5월 말까지는 항구 접근을 최대한 복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붕괴된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실종된 피해자들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로 키브릿지 위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실종됐고요. 네, 이 중에 4명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잔해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시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우선 다리 꼭대기에서 강철 다리 잔해를 제거한 다음에 물속에 강철 잔해와 콘크리트 잔해를 치운다는 계획인데요. 당국은 시신이 물속 잔해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티모어 항에 나가 있군요.
네, 지금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티모어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키브릿지 붕괴 현장 주변을 항공 순찰하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희생자 유족들을 만납니다. 사고 직후 긴급 자금 6천만 달러를 지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키브릿지 재건 자금 전액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방문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자금 지원 법안 등 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은 재건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 공개됐네요.
네, 노동부가 5일 지난달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3월 미국에서 새로 추가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0만 3천 건이었습니다. 앞서 다우존스는 약 20만 건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시장 전망치보다 10만 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네, 자, 최근의 고용 추세를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비교해보죠.
네, 3월 일자리 창출은 근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3년 5월에 30만 3천 건을 기록한 후에 일자리 창출이 9개월 동안 평균 22만 7천 건 증가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 3개월 지표를 보면 2월 고용 창출이 27만 건으로 당초 보고보다 5천 건 하향 조정됐고요. 1월에 25만 6천 건, 지난해 12월에는 29만 건의 일자리가 추가됐었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의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를 보인 부문이죠. 의료보험과 정부 일자리가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의료부문에서 7만 2천 개로 가장 많았고요. 정부 일자리가 7만 1천 개 늘었는데요. 두 부문 모두 지난 12개월 평균 상승치보다 각각 6만 건과 5만 4천 건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레저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새 일자리가 4만 9천 개 늘어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 3만 9천 개, 소매업에서 1만 8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네,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3월 미국 실업률 예상대로 3.8%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3.9%로 올랐던 실업률이 3월에 0.1%포인트 내려간 건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재작년 1월부터 26개월 연속 4%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한편 노동 참여율은 62.7%로 지난 2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자, 3월에 실업률은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군요.
네, 실업률 계산에 사용되는 가계조사가 있는데요. 3월 가계조사 결과 정규직 근로자는 6천 명 감소했지만 시간제 근로자가 69만 1,000건 증가했습니다. 또 직업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은 21만 7천 명 증가해서 전체 고용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지난달 흑인의 실업률이 0.8%포인트 올라서 6.4%로 집계된 것에 주목했는데요.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노동지표가 나올 때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임금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예, 3월 시간당 임금은 전달에 비해서 13센트 올라서 평균 34.69달러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니까 0.3% 올랐습니다. 또 1년 전보다는 4.1% 상승했는데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원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도왔습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는 다른 나라를 돕는 독립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봉사단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화봉사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just saw terrific, people step up in all kinds of different ways to get charter flights in.
지난 2021년 7월, 캐롤 스판 당시 평화봉사단 단장 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아프리카 몇몇 지역에서의 긴박했던 대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부 국가가 대피 시간으로 고작 이틀을 준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노력 덕에 전세기를 타고 현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he Peace Corps, emerging with new excitement and vigor, serving with passion and purpose.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평화봉사단이 전 세계의 읍락과 마을에서 풀뿌리 차원의 봉사를 위해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봉사단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이 다음 목표들을 충족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우정을 증진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된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돕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미국인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I have today signed an executive order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corps on a temporary pilot basis. I'm also sending the
평화봉사단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1961년에 출범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의 핵심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143개 나라에서 24만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매뉴얼은 평화봉사단이 62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해외 활동에 있어 약 7,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훈련생에게 의존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약 98%가 3개월 동안의 언어와 기술 문화 훈련을 거친 뒤 24개월을 활동합니다. 평화봉사단의 본부는 수도 워싱턴 DC에 있으며 지역 사무소 6곳이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평화봉사단의 예산은 약 4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화봉사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키브릿지가 대형 선박의 충돌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국 당국은 전국에 있는 다른 교량들의 안전 점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건의 경위와 수습 과정, 그리고 미국의 교량 상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미 국가 작사가 이름을 딴 교량.
최근 붕괴한 교량의 정식 이름은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는 미국의 국가인 별이 빛나는 깃발, 즉 성조기의 가사를 쓴 사람인데요. 볼트모어 항에 다리를 지으면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가사의 배경이었던 맥키니 요새가 바로 볼티모어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814년 미영 전쟁 당시 프랜시스 스콧 키가 맥키니 요새의 펄럭이던 성조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 쓴 시가 오늘날 미국 국가의 노랫말이 됐습니다. 보통 키 브릿지로 불리는 이 다리는 볼티모어 퍼텝스코강 하류를 가로질러서 볼티모어 항 외곽을 연결하는 길이 약 2.6km의 4차선 대교입니다. 197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77년에 개통됐는데요.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에 따르면 하루 3만 대 넘는 차들이 이 다리로 오갔습니다.
20초 만에 무너진 다리.
사고가 발생한 건 3월 26일 새벽 1시 27분경이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당시 볼트모어항에서 출항해서 최종 목적지인 스리랑카 콜롬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약 45분 만에 동력을 잃고 키브릿지와 충돌했습니다. 키브릿지는 길이 약 300m에 폭 48m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와 충돌한 지 불과 20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키브리지의 붕괴 소식에 현장을 찾은 메릴랜드 주민들은 마치 성냥개비로 만든 장난감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 was just like, oh my God,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like that. We was just on it like 2 weeks ago.
불과 2주 전에도 이 다리 위를 지났었다는 이 주민은 다리 전체가 무너진 게 믿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It's heart-wrenching, you know. I try to look at things like 2024. There's things. We should be able to avoid at this point.
2024년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 오늘날의 기술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키 브릿지는 볼티모어의 역사이자 현지 주민들의 일부와도 같은 의미 있는 다리였다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
교량이 붕괴하기까지는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달리오는 키브릿지와 충돌하기 전에 갑자기 전력이 끊기고 엔진이 멈추면서 동력을 잃었는데요. 왜 동력을 상실하게 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비록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했다고는 하나 어떻게 길이 2.6km나 되는 거대한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앉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교량이 설계됐던 1970년대에는 선박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구조물이나 완충장치 등이 충분치 않았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박의 크기도 작고 교통량도 적었기 때문에 달리오처럼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충돌할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개통된 지 거의 50년 된 노후화된 다리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 막아.
이 사고로 당시에 교량 보수공사라고 했던 노동자 8명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조되고 2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이 새벽 1시경이었지만 평소라면 교량을 지나는 차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던 건 당국의 신속한 대응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약 2분 전에 달리호는 메릴랜드 교통당국에 동력을 상실했다는 조난 신호를 보냈고요. 당국은 즉각 교통을 통제하고 차들의 교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불과 2분의 시간이 주어졌던 건데요. 메릴랜드 당국에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도 조명됐습니다. 한밤중에 다리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면서 바다에 추락한 이들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지에서 온 30, 40대 남성들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동부의 관문 볼티모어항.
미국 동부 체사피크반에 위치한 볼트모어항은 미국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작년 한 해만도 5,200만 톤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경트럭의 경우 지난해 85발대를 처리하면서 13년 연속 미국 내 다른 어느 항구보다 많은 물동량을 소화했습니다. 볼트모어항은 메릴랜드주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정도면 볼트모어항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고로 볼트모어항에 발이 묶여 있던 선박들을 위해 임시 수로를 만들어 항구를 빠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교량 잔해들이 여전히 얽히고 설켜 있어서 대형 선박들이 오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수로를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 당국 교량 안전 점검.
이번 키브릿지 교량 붕괴 사고를 계기로 미국 정부 언론은 전국의 교량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60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교량들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교량은 잠재적인 취약성이 드러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안전 검사를 실시해서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합니다.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미국 토목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의 61만 7천 개 교량 가운데서 약 4만 6천여 개 교량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극심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도 교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번 키브릿지 교량 붕괴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점점 대형화하고 있는 선박도 교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버티고 서 있는 다리는 점점 부식하고 노후하는데 이를 지나는 선박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대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낡고 노후한 교량에 부딪혔을 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일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처음 집권한 이래 2018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2019년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3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 12월에 치른 대선에도 출마했고요. 약 90%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1954년생으로 올해 69살입니다. 1977년 이집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보병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여러 보직을 두루 거치고 기계화 보병사단장, 이집트 북부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대 초 이집트는 민주화 봉기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되고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섰지만 혼란 정국은 계속됐는데요. 당시에 국방장관 겸 최고사령관이었던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르시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90%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집권기간 그는 이슬람 무장세력 근절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안보와 안정을 앞세워 과도한 인권 탄압을 자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터지자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무색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볼티모어 키브릿지 교량 붕괴 사건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플 때 I'm sick, 나 아파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회사 동료인 존 드라이든과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황은 존이 며칠 동안 병가로 집에서 쉬다가 회사에 나온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elcome back.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Yeah,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What's wrong?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자, 대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welcome back.
Welcome back. 돌아온 거 환영해요.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나아졌어요?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어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는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당분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통 누가 안부를 물을 때 나 아파요 라는 표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m sick, 나 아파요 표현 외에도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I'm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방금 들으신 표현, 나 오늘 아파요. 모두 같은 뜻입니다. 계속해서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잠시 동안이라뇨? 아직도 증상이 있나요?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의사들이 내 케이스를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죠?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아마도 척추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장난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나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그럼 끝으로 직장 동료가 며칠 병가 후 직장에 돌아왔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Hey, welcome back.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Yeah,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What's wrong?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 아파요.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a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나 오늘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